집에서 시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의 중심,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영어로 엔드, 끝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뜻의 엔드의 의미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 말씀 중에서 30절에 보면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셋집에서 복음 전하는 것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적용하며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이라고 했습니다. 이태라는 말은 2년을 말합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이용하고,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후원과 헌금을 계속해서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헌금으로 셋집에 머물면서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셋집에 머물러 있긴 했지만 여전히 감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머물면서 셋집이라는 자유된 공간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감시를 당하고 항상 제재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가나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두비고나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더가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 등등에서 수많은 조력자들이 함께 독립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차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참 잘 정리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들을 서신이라는 형식으로, 편지라는 형식으로 바울은 써내려가면서 여전히 복음 사역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속박당하거나 구속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밑에 절에 18절까지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감옥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바울이 매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바울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역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먹이고 또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영접하고.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다는 이 표현은 자유롭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뭐 그냥 읽어나갈 수 있지만 초대교회 독자들은 이 로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이 표현이 대단히 놀라운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황제, 가이사 황제를 주인으로 모셨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독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나라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던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는 어떤 것입니까? 영토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지칭했던 거죠. 단에서 브엘사바에 이르는 그 가나안 땅을 지칭했었는데 그 땅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천국이죠. 천국,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은,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과 백성, 사실은 주권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양으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율법이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공의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공의에 해당되는 율법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바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원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통치 원리가 만나는 곳이 어디죠? 신약으로 오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 살피면서 돌아보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사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려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상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셋집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지배 신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배 신학이라는 논문을 쓸 정도로 이 지배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지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서 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9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자도 뽑고 첫 교회가 됐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과 집을 동일하게 두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고넬료, 그러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주었지만 공식적인 이게 드러나게 된 첫 무할례자에게 준 세례는 고넬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백부장이었죠. 로마 시민이었던 군인 백부장. 그 백부장을 세례를 줄 때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과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럽 선교, 유럽 선교의 시작이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고린도전서 18장에도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하게 된 그 중심,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보 회당장의 집 옆에 우리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복음이 전하여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땅끝은 뭐 사실 땅끝을 땅을 끝까지 돌고 돌면 또 많은 설교자들이 말을 할 때에 땅끝은 바로 내가 사는 이곳이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바로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점검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 설명절이 있고 또 9월, 10월쯤에 추석 명절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이렇게 가정의 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가정인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우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드리는 가정인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예가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부부관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상대방에 한 것이 바로 자기에 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참 우리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임을 잘 적용되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생명의 대리자 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그런 경외함, 공경함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부모님을 극진히 존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을 다 해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로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미느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소유로 삼지 말고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회초리와 또 매를 들어서 가르치고 야단치고 옳은 길로 양육을 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내 소유로 삼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입장으로 잠시 맡았다가 하나님의 그런 선물인 것을 알고 대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또 비난하고 책망하여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서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실천되어질 것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매주 안 드려도 됩니다. 또 기념일 때마다 첫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중요한 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와 예배과 된 삶,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또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23절, 24절, 25절 상반절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오늘 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상반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핍박과 조롱이 있게 됩니다. 저는 대청부 전장으로서 또 항상 학기 초반에는 캠퍼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진원들 데리고 숭실대, 또 이대, 홍대, 또 서강대 등지에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이제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이제 거의 20여 년 되어 가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핍박과 조롱이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보험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접촉 후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받아주려고 하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오거나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면 표정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눈빛과 핍박을 하면서 뒤로 가면서 소곤소곤 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많은 수십 번의 거절 이후에 한두 번의 복음을 그래도 한번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이 그래도 감사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등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혹시나 믿지 않는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일과 사명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더욱 신뢰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가문에 한 명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될 듯 될 듯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나도 모르게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깨진 관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달에도 주일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갈등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음을 당연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바람 날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내 자녀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주변에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